오늘 성경 합독 빌립보서가 설교 주제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십시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본체나 형체나 form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번역을 왜 달리 했을까요? 본체의 본이란 말이 pre-existing, 이미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죠.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어요.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셨죠. 사람과 같이 되는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보다 더 낮아지심,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실도 낮아지는 건데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난주일 신앙 고백과 분열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분열이란 다양성으로의 분열입니다. 오늘 제목 신앙 고백과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양성으로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은 양의 목자 비유입니다. 목자는 첫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와 강도입니다. 8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둘째로 양의 목자를 위해 문지기는 문을 엽니다. 셋째로 양의 목자의 음성, 독특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앞장서는 그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모릅니다. 타인이 부르면 양들은 도망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비유로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직설법으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여 강도라고 했습니다. 1절에도 나왔죠. 양들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9절에 가서 예수님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양이든지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면 구원을 받고 꼬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훔치고 죽이지만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드디어 직설법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면 목숨 걸고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버림입니다. 이말 때문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루네틱이다. 저쪽에서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냐? 반박했습니다. 본문의 장면이 22절에 바뀌죠.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겨울입니다. 수축 성전의 약자가 수전입니다. 이 날을 데디케이션, 헌신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해피 하누카. 올겨울 12월 18일에서 26일 성탄절에 겹쳐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은 흘러서 겨울이 왔지만 우리 요한복음 작가의 토픽은 여전히 앞뒤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앞뒤 말인가요? 8장과 9장에서 유대인 사이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귀신 들린 자 아냐? 라는 이슈로 갈라지는 풍경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작가는 10장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8, 9장처럼 여기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3절 장소도 바뀌었죠. 8장에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이동하시어 간음한 여인을 만나서 용서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고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서 죽을 뻔했죠.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9장에 가서 길 가시는 중에 맹인을 만나서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받게 되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냐고 하며 드디어 자기들 사이 또 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분쟁을 유대인들 사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갈라졌다고 해서 교회의 분열과 연결시켜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양성으로의 분열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들 눈에 답답했겠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니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않느냐. 자꾸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일들이 증거이지 않느냐. 즉 맹인을 고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니들이 왜내 말을 안 듣는지 내가 또 알지 하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니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지. 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이 말씀하시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빌립보서의 동등하심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항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안식일이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잘 됐다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한건 잡았다고 하는 거죠. 네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거 아니야. 신성 모독이란 말이야.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냐? 이젠 안식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 안식일 문제로 깐죽거리더니 정작 안식일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인 우리들도 은근히 화가 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변정하시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율법서, 선지서, 시편 글들을 합해서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도 신이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나쁘냐? 구약 성경에 너희들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하는 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직설법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발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10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양한 기독교,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교회를 발견했고, 지금도 그렇죠? 즉,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던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들이 다양했다는 것인데 신약 성경 안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집트, 시리아, 이태리, 그리스, 터키, 인도의 기독교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행간을 비평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꼭 동심원으로 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복음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동북부 해안 도시 같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익명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르죠. 그들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익명의 크리스천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다니기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전했던 익명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기 나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했다는 말입니다. 고요한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동을 일으킵니다. 동그라미 물결이 퍼집니다. 복음이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퍼진 게 아니에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양하고 시간도 다르고 장벽도 부딪히니까 훨씬 복잡 다양하게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그 여행객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이한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전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소문이 절대 획일적이지 않겠죠. 익명의 여행객들이 각각 다른 동네, 다른 버전을 들은 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 방식도 달랐을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의 복음 전도 어떠했을까요? 시리아 지역에 널리 알려진 그의 이름입니다. 인도에서도 도마의 이름을 압니다. 도마의 영향을 받은 교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교회와 사뭇 다릅니다. 사실 도마와 베드로의 영향이라고 해도 100% 신뢰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익명의 크리스천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역사 기록이 없어요. 저들이 로마의 시리아 혹은 인도에 먼저 전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전해진 복음 위에 아마도 베드로 혹은 도마가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에티오피아 마찬가지죠. 우린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근거와 출처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요? 다른 지역이라고요? 다른 종류의 기독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종류의 교파는 토라 혹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루살렘의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적이었겠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한 것은 율법을 지키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되자는 것이었겠죠. 유대적 기독교 형태 말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류의 기독교를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약간 다른데요. 사람들마다 이 책이 기록된 장소가 각각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로마 혹은 시리아 혹은 갈릴리라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거주지는 거의 대부분 이방지역이라는 것이죠. 유대적 흔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다고 믿은 것이죠. 누가복음은 또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율법이란 특정 유대민족적 전통을 대변할 뿐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이 이방인이라고? 그럼 지킬 필요가 없지. 이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더 심한 케이스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전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요한의 전도를 받은 교회, 율법에 대한 관심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없었어요. 요한복음 쭉 설교를 들어와 보셨겠지만은 안식일 놀랄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유대 율법을 지키랴 마라 이런 논란은 요한복음에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이슈는 그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이 이슈예요. 요한복음을 완전 이 이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믿는가? 초대교회 기독론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기독론, 그리스도론, 뭡니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공식, 완전한 신성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어요. 이때는 부정관사 A를 붙여서 A Son of God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적어도 마가는 예수님이 The Son of God라고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이유는 죄인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치러야 할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가가 글쓰기를 한 이유가 됩니다.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처형이 어떤 액시던트가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환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일어나야 할 죽음이라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은 마가복음 기독론에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어떤가요? 네,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지은 자들을 위한 지불금이죠, 랜섬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신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여전히 믿기는 했는데 마가의 그 기독론 혹은 기독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New Moses, 새로운 모세로 봤습니다. 새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메시아는 새로운 율법을 주는 새로운 모세요,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가? 예수님이 랜섬, 몸값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카피하면서 마가복음에 있던 부분을 오려내 없앤 것 같습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기독론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이 내세우는 기독론이 뭐입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요 선지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으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울도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르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선구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의 몸값으로 여러 사람의 인지를 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속죄론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청산하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훑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정통 기독교로 볼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론 정립이 이루어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니케아 회의입니다.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종교회의입니다. 왜 소집했을까요? 각 지방의 크리스찬들이 사소한 언쟁들로 다투는 소리가 로마에까지 들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왔는데 무려 300년 동안 그랬다는 것이죠. 교통통신 문서가 발달하지 않는 당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로마 제국의 흩어진 도시들에는 비숍, 감독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들 이제 시끄럽게 좀 그만하고 합의 안 내놔 이렇게 황제가 말했단 말입니다. 니케아 신경 혹은 강령 도출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도신경이니 니케아 신경이니 혹은 강령은 도모하는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로서 입장과 목적과 방침과 계획 또는 운동의 순서 등을 요약해서 열거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나침반의 지침이죠. 시계나 계량기 따위의 지시장치에 붙어있는 반을 말입니다.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준칙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감독교회나 영국 성공회나 다 니케아 신경을 예배 순서 중에 사용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도 사용합니다. 개혁교회도 사용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니케아 신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다.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되신 비카밍 존재가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말이지 결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 예수 친구를 아 그래 괜찮은 친구네 그래 네가 그러면 신의 위치로 성격해 비카밍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에 의해서 정통 기독론이 정립되는데 300년 걸렸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AD 30년. 그런 때에 이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활약 시대 AD 5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그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 그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그 이후에 기록된 AD 100년의 요한복음, 그때부터 325년까지 정통 기독론을 앞에 놓고 어떻게 매듭 지을까 고민하며 크리스찬끼리 엄청난 논쟁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나 출처 중에서 니케아 신경에 가장 근접하는 문서가 바로 요한복음의 기독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고 빌립보서 오늘 성경 합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구속자 리디머이시다.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양들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양의 문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정통 기독론,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니케아 신경이 매듭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왜? 흩어져 있는 제국의 각각 다른 교회들을 하나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께서 양 먹이시는 곳,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들이 달려들어 해치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저희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